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종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조성배 강도사님한테 그 목소리가 잘 나오는 사탕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도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네, 오늘 저도 하나 먹고 왔습니다. 네. 조성배 강도사님이랑 저는 동갑입니다. 1986년생 호랑이띠 동갑이고, 생일도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틀 형입니다. 제가 이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다릅니다. 딱 봐도 달라 보이죠? 네. 강조사님이 더 많이 먹고, 제가 더 조금 먹습니다. 네. 좀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저는 저 위쪽에 경기도 안산이 고향이고, 강조사님은 부산이 고향이십니다.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중간에, 대구에서 만나서, 네, 이렇게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다른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더 어려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다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 뭐 출신이 어디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진정한 교회가 되는 시간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미워하다로 해석된 단어의 원형, 이 미세오의 뜻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미워해서 말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냥 좀 거리를 유지해, 뭐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강한 말씀을 들은 그들은 아마 신명기 13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가족과 그리고 목숨을 함께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나에게 말한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절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 그것을 막을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것들을 이겨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속 십자가는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로마 또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거나 그들의 돈을 훔치는 일 같은 그 나라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하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심지어 그 세상에게 온갖 핍박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족과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는 망대 비유이고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한다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만일 우리보다 군사가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력 차이로 인해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병사 수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내 마음대로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종합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 것을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욕심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 것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고 뒤이어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명예 있는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시작의 설명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뒤에 옆에 서 있기만 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나는 교회 다녀. 나 교회 20년 다녔어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 하반절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내다버리는 그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이 노래 아십니까?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대에 이게 정말 나쁜 노래지 않습니까? 헌집을 주고 새집을 달라. 정말 이 폭력적인 노래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릴 때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두꺼비 집을 제가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막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그 두꺼비 집을 만들고 나면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제가 정말 노력을 다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가고 나면 누군가가 제 때는 꼭 두꺼비 집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밟고 지나갔어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거는 꼭 그 가운데를 밟고 지나가시고 웃으면서 밟고 지나갔어요. 제게 무너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냥 놀이터에 모래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진 것입니다. 하물며 모래도 이러할진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잃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직장, 가정, 스펙, 재산, 명성 등등 내가 정말 고생하고 남들 다 쉴 때 나는 일하고 고생고생해서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과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일 뿐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일은 나부터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해줄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을 모른 척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대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그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가족, 나 자신 이런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로또 1,000억을 당첨되었다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 1,000억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즐거워해야 하고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합니다. 그냥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이 예배당만 나가면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답게 교사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가 아니라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